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 속에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실패, 이러한 고민들을 진행해 가면서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매번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썼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사회는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알바나 직장을 할때 체감이 이제 다른 것이죠. 내 편보다는 이제는 이 사회가 만만치 않고 앞으로 이 사회를 내가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겠다, 녹록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덜컥 내려앉는 것이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또 다른 것으로 피하느냐, 아니면 그 길을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곰곰하게 들여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런 모습들, 연약함들,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동안 지식으로 많이 학습되어 왔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참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지식적으로 배웠다 한다면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은 내가 현장에서 그 경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 가운데에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에 있어서 지식과 또 현실의 이런 차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식이 무엇인가를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뭐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텍스트 안에서 이 환자는 이렇게 이것을 넘어서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와 관계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 연약함을 좀 인정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나아갈 때그 부모 또한 이렇게 잘하게 돼요. 만약에 그 상황이 무섭다고 피하게 된다면 또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도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보면서 일관되게 바울이 주장하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가져와서 바울이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그것으로 현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 직면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장 저희가 그 앞에 살펴봤던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걸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다른 불필요한 성도들로 하여금 막 정죄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이 결국에는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현혹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 같아요. 특정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본문을 보는 가운데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거짓 교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음식법과 안식일, 이 절기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그들이 꺼낸 부분에 있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 음식법이나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의미가 어디 있었을까요? 단순히 이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어떠한 부분,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규례를 지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에게 이렇게 절한 제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 제물 자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면 너희가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거짓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가운데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위축되었던, 비판당했던, 정죄당했던 골로새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음식법과 이 절기 규제를 가지고 16절 뒤에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자라고 한다면 유대 당시의 문화의 어떠한 측면으로 볼 때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는 지어질 이렇게 건물이죠. 여기에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몸, 그게 그리스도 자체가 실체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절기와 규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구약과 같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와 이런 부분들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돼서 이것이 주가 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절기와 규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스스로 정죄감을 받도록 느끼게 했을 겁니다.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질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무질서, 상대적으로 무질서해 보이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진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또 삶의 질서가 어디서 잡히는지를 이미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또 하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천사 숭배에 관한 부분들은 뭐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돕는, 수종드는 존재들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낮추는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이제 이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 겸손이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 이단들과 같아서 사람들에 대해서 18절 중간부터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그러한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거짓 교사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신령한 것, 청사 숭배, 천사와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야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면서 자신이 천사를 숭배하는 겸손한 태도는 또 겉으로는 견지하는 꾸며낸 어떻게 보면 그 중심 내면 안에 들여다보면 너희들은 절대 소통하지 않는 신령한 은사를 나는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늘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고 과장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절기나 자신이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통제하고 권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바로 이러한 규례와 오늘 이야기했던 그들이 세운 법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며 절망으로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14절 그 뒤에 있는 15절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죠. 바울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을 완전히 지우고 예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으로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똑같은 말로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하려고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은요, 다시 말하지만 규례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좀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다시 순종하느냐. 여러분, 순종 원어로 보게 되면 종노릇하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흘린 피로 너희가 이미 자유하게 됐는데 왜 또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그 사슬을 주섬주섬 주어서 너희 목에 두르느냐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규례나 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나? 겸손하게 여러분 보이고 절제 이런 거 보기 좋은 것들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의 그 무질서하고 음란한 것에 실족해서 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멋져 보이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흠모하기 시작하고 높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괄호에 나와 있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뭔가 거룩한 구별된 그들의 이렇게 뭔가 질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멋져 보이는 겁니다. 절제나 겸손, 여러분 규례 이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흐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것으로 통제하려는 것,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바울이 구별됨에 대해서 말하는 진짜 거룩한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절제하거나 겸손한 포지션에 자신을 두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행동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 모습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은혜가 빠지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장 중요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머리는 누구죠? 1장부터 강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든지 바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2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따르는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고 스스로 미련하게 그 몸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진짜 거룩을 위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지만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인식되는 것이 바로 2장 20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2장 20절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는 이 자체가 엄청난 신비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에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른 것에 의존하고 또 무엇인가 불안해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매도, 그럼에도 왜 또 헷갈리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 무엇인가 눈으로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너 이거 해야 돼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뭔가 구별돼 보이고 멋져 보이고 더 해보면 더 이것들을 하면 좋은 것이지 않을까?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원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죠. 학원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죠. 보충하려고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한 거 비교하면서 아, 이거 치면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무엇인가 계속 더 무엇인가를 채우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또 학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규례와 규칙, 이미 복음은 들었지만 점점 이후에 그럼에도 내 주변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더 구별되게 해야만 할것 같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 나는 좀 거룩한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아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을 보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오늘 그 거짓 교사들의 이 말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권면하면서 더 나은 규례나 규칙을 통해서 또 신령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너희가 진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무엇인가를 교묘하게 뒤바꾸죠. 여러분, 창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죠.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를 교묘하게 바꾸어 장난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현혹하기 너무나도 쉽고 타협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저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 생각에 바울이 오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 심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미 그러했죠.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을 진짜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심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동경하는 태도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을 향해 동경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교리와 그 모습을 동경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심리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상대적으로 지키지 못해 무질서함으로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그 열등감, 그동안 지었던 죄의 어떠한 상처들을 건드리면서 은근히 통제하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한 말이지만 성도들에게 사실 반대의 이야기이겠죠. 무엇인가요? 오직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의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 당시에는요, 사고가 머리 안에서 영양분이 다 모든 것으로 공급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줄과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람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사실 우리 또한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다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은 좀 거룩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뭔가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책을 느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내가 스스로 가책받게 되면 그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에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 모습을 누군가 교회인데 알아주지 않으면 극도로 또 외로움을 여러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 이것을 하면 나도 좀 풀리려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좀 회피하고 이미 열심히 한 스스로 그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들 또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 하면서 내 안의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타협점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다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나요? 왜 해결이 안 될까? 내 스스로 고민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계속 열등감만 쌓여가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신이 자기 통제력이 높아 스스로 나는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제와 겸손이 이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위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한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할례는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였는데 우리가 행한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별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 로마서 2장 29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이야기하죠.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으로 받은 할례, 이것이 참 할례다, 참 구별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받은 할례가 무엇인가요?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니.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증거란 뜻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별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새롭게 하는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연약함을 자꾸 감추고 다른 것으로 덧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질타하셨던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이요. 점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손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무덤을 보면 막 잡초도 자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그 겉은 썩어가고 속은 썩어, 이렇게 시체는 썩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시멘트처럼 회를 칠해서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새 거, 멋진 무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죠. 속에 있는 것은 계속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남모르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짝꿍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약한 우리도 죽었던 완전히 죽은 우리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 부정한 것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런데 21절, 그래서 오늘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 하나님도 율법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부정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심한 도마에게 자신의 못 자고 난 그 손을 그 죄인인 그 도마에게 당신을 붙잡으라, 만져보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부정한 부분이 그래서 보일 때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야 거룩한 네가 감히 어딜 오지마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품 안에 그분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분의 품 안에서만 어떠한 거룩한 것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버그가 보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베타 버전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들어가야 할, 내가 달려가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떠한 의무감이나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도장깨기처럼 이것을 했으니까 이제 2단계는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더해야 되고 2단계 이후에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도장깨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또 마음 가운데 타협점을 찾아가겠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요 타협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이 문제를 잘 넘어가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보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 그렇게 문제 없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것이 절대 잘못된 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자유함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수고로워 보이고 여러분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다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더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갈증, 고갈되어 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는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께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관계, 내 삶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 그 안에 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가, 그 성령의 귀에 내가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가. 여러분 모임들, 규례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유익하지만 그것이 주가 될 때에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 바뀌지 않는 뭔가 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바뀌는 내 모습을 볼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때쯤 맞나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텃밭이 있으신 분들, 화분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을 여러분 심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한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둬서 저는 속으로 이게 그렇게 싹이 트고 이렇게 자라날까? 그런데 정말 조그만하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화분에 이렇게 깊숙하게 옮겨서 심습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가도 안 보이고, 며칠이 지나면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뭔가 잡초인지 아니면 깻잎인지도 모르는 그 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말 계속 계속 따도 따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깻잎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이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 이렇게 견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죠. 머리를 붙들라. 그리스도를 붙들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잘못,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패하는 그러한 실수, 이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며 그리스도께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디 보여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나아가는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